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너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찬양을 샬롬이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집중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3월과 4월에는 제가 예수님에게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40일을 이전부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신교, 기독교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뭐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이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삶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믿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또한 저희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세 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저희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희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기독교가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세 권의 성경을 말하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어찌된 일일까요? 요한복음도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앞에 세 권의 복음서처럼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상으로도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책들보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나 더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 AD 1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두 세대 정도가 지난 이후에 쓰였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전혀 다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매우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매우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부담감이 들거나 거부감이 드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아시죠?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가 있다면 그것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일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죠. 여행객들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그 여행객을 죽여서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스핑크스가 이런 수수께끼를 내죠.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가 수수께끼를 맞힐 때에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단어를 읽는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결코 문제를 맞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두 자매가 있는데 먼저 언니가 동생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다시 언니를 낳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해와 달입니다. 낮과 밤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어,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에는 해와 달이라는 것, 낮과 밤이라는 것은 결코 맞출 수가 없지만 거기에 뭔가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가 있겠거니 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만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이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역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지만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려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유대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가능이나 한 얘기야? 라고 오늘 본문 자체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헷갈려하고 반감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약 7주, 한 6주 정도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하는 일곱 가지의 선언이 나옵니다. 에고에이미. 이것을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나는 땡땡이다 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땡땡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나는 땡땡이다 라고 일곱 번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의 다른 말씀을 통해 하시지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고에임이 나는 땡땡이다 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건과 연관되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맨 앞에 1절에서부터 중반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너무 잘 아는 기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오병이어.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기적이 더 이어집니다.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기사를 읽는 성도들은 AD 100년의 성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시겠다라고 하신 지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은 성도들은 오병이어를 통해 5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을 읽었을 때에 그들의 머릿속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떠오를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손든 우리 민재. 네, 정답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에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신 주님을 봤을 때에 가장 먼저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기적과 같이 백성들을 먹였던 모세, 그리고 가로막혔던 물, 홍해로 인해 갈 수 없었던 그곳을 무리를 걷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애물을, 물이라는 장애물을 건너가게 했었던 모세, 그 모세와 예수님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모세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했었던 모세와 같이 그들의 먹을 문제를, 민생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막힌 담과 인생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줄, 홍해를 열듯 무리를 건너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내가 바로 그러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나는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나,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모세와 같은 것 같지만 나는 모세와는 다르다. 모세 그 이상의 존재이다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빵, 양식이라는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 나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정말 빵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더더욱 아닌데 더욱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의 피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증한 것 중에서도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도전적으로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빵이라니 나를 먹으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희는 그 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식이란 무엇인가? 빵이란. 여러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빵이란 무엇이죠?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먹으면 그래서 되나요? 아니죠. 한국인들은 삼시세끼를 먹지만 적어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빵, 양식입니다. 한 번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빵이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빵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우리가 믿었다라고 단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빵을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또 내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찾고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빵이다 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는 너희는 나를 가장 너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를 매일매일 찾아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고 이미 잘 배웠지.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 나의 뜻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AD 100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매일매일같이 너희가 찾고 구하며 먹고 마시듯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풀어야 할 두 번째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정해진 하나님의 진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하게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만나를 먹은 조상들이 왜 죽었는가입니다. 왜 죽었는가?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왜 죽었습니까? 제가 아는 단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늙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늙어 죽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될까요? 남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심판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죽은 이유는 은혜를 얻었음에도 정말 놀라운 만나의 기적과 물이 나오는 기적과 그들의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그들이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그 중에서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죽음의 수수께끼는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었죠. 그런데 그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요. 모두가 다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함이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수수께끼를 좀 풀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수수께끼를 더 풀면 이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수께끼는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 이 살과 피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이지만 사실 그렇게 바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 해서도 안 될 일, 상상조차도 안 되는 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럼 없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일은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고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이 찢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이 사건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더욱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참된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누가 인간에 의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과 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것과 우리는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수수께끼를 통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빵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매일이 아닌 매일매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그 생명은 약속의 성취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임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임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신, 하늘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더라도요, 실패합니다. 그쵸? 불순종합니다. 그쵸?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과 하늘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하늘의 빵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마치 광야의 백성들처럼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에 대한 모든 감당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매일매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나의 생명이 유지됨을 매일같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